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그늘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근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위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르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금유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금인에게든지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3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갑자기 한파가 와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한국의 연 기온차를 보면은 한 60도 가량 기온차가 있습니다. 한여름에 더울 때 영상 40도까지 올라갔다가 추울 때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니까 60도의 기온 차이가 있는데, 아마 뭐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되는 연 기온차가 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살기 좋은 도시들을 보면은 이 연 기온차가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하로도 떨어지지도 않고 또 그렇게 또 막 무덥지도 않고, 연중 기온이 일정한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 기온 변화가 심한 나라가 있습니다. 인류가 번성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땅 다 두고 이렇게 연 기온차가 60도가량 나는 이 여기까지 쫓겨온 거 보면 힘있고 뭐 그런 대단한 민족이 아니겠죠? 힘있고 뭐 큰 민족 같으면 좋은 땅을 차지했을 건데, 힘없고 수도 작고 그러니까 남들 안 사는 땅에 와서 사느라고 여기까지 와서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보면은 원통한 자, 뭐 억울한 자, 빚진 자, 막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서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 나라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복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으십니다. 보면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쨌든 이런 연 기온차가 심한 나라에 살기 때문에 이 날씨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국민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어제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보니까 있는 옷은 다 끼어 입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아프리카에서 한국 춥다 춥다 훈련 받으러 오는 시기를 3개월 연수를 받으러 오시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겨울은 무척이나 춥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추위에 대비해서 아마 제일 따뜻한 옷은 다 가져왔지 싶은데 그래도 막 추워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어제 여기서 한국 아직 한겨울 아니고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다. 지금도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막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다들 깜짝 놀라야 하시던데 뭐 여러분들은 여기서 더 추워진다 해도 뭐 놀랄 게 없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더 추워진다고 하면? 겨울이 제대로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말에 이번에 이렇게 추워져도 그래 추워야 겨울이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제대로 겨울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넘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호랑이가 새끼를 놓으면 두 마리를 놓으면은 그 새끼 두 마리를 언덕에서 일부러 굴러 떨어뜨려서 그 언덕에 굴러 떨어진 새끼 가운데 먼저 올라오는 새끼를 한 마리만 키운다고 합니다. 강한 놈만 키우겠다는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닥치는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넘고 나니까 왜 하나님 내게 어려움을 많이 주셨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평상부터 영주에서 사역을 하면서 몇 안 되는 교인들 있는데 형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큰 사고가 나서 정말 그 당시는 형제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것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내리는 두 사람을 치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많이 다쳐서 뇌가 깨어져서 수술을 해야 되고 또 문매를 와서 수술해서 깨어나고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 아내는 임신을 해서 만삭이고 두 부부는 학창시절에 만나서 서로 이제 같이 산림장만에 가면서 사는 그런 가정이고 부모님은 다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제가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야,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첩첩산중이다 그 단어가 떠올랐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걸 보면서 나중에 박무사님께서 고령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주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게 연관이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주영 씨가 고령교 다리를 건설하면서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고 또 떠내려가고 받은 돈도 정부로부터 받은 돈도 다 써버리고 사람들은 부도 내고 도망가라고 하지만은 정주영 씨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니까 가족들은 판자촌에 앉아있더라. 정주영 씨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어려움을 넘고 나니까 내 생에 어려움이 와도 그래 그때보다는 어렵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다 넘게 되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도 왜 사역 시작점에 그런 큰 어려움을 주셨는가 보니까 그런 큰 어려움을 넘고 나니까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내게 계속해서 강도 높은 어려움들을 넘게 하셨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넘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어려움도 넘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그런 삶을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어려움을 많이 줬던 거예요. 그래, 한국 사람이 추위도 견뎌보고 더위도 견뎌봤기 때문에 뭐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더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추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어떤 어려움도 넘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 어떻게 인생이 어려우면 이보다 더 어려울까 싶은 순간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이 어려움을 줘서 어떤 어려움도 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내게 어려움을 주시구나. 만약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런 어려움도 제해 주십시오, 저런 어려움도 제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어려움을 다 제해 줬더라면 나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더워도 견디지 못하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는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넘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의 세계가 형성되고 그런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참 신기한 것은, 야, 어렵다고 해서 부담스럽다고 해서 물러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아, 어렵다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물러가 있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을 줄 알면, 야, 이것도 축복이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영광이고 많은 축복과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많은 축복들이 보이고,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신앙의 영역이 넓어진다고 할까요?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그런 축복만 바라다가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어서 보면은 말할 수 없는 많은 축복들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면서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축복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사람에게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가하고 소처럼 풀을 먹고, 이건 뭐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이제 이런 위치 가운데까지 내려가는데, 그가 느부갓네살 왕으로, 큰 권세 있는 왕으로 있을 때 보이지 않던 세계가 그가 낮아지니까 보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뭘 잃어버리면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은 뭐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는 사람입니까? 잘 못 찾는 사람입니까? 부부가 살면 뭘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아내가 잘 찾는 편입니까? 남편이 잘 찾는 편입니까? 제 아내는 찾는 데는 꽝이에요. 뭘 좀 찾아라고 하면은 제가 전혀 기대를 안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한번 휙 둘러보고 휙 다 돌아가기 전에 없네 하는 소리가 먼저 나와요. 돌아가면서 다 꼼꼼히 살펴보고 없네가 아니고 휙 다 보기도 전에 없네 소리가 먼저 나와요, 보면은. 여러분, 뭔가를 내가 잃어버린 걸 찾으려면은 그냥 뻣뻣한 자세로 서서 그냥 둘러보고 그렇게 찾아집니까? 고개를 숙이고 또 아니면 자세를 낮추고 책상 밑에도 침대 밑에도 들여다보고 낮춰야죠, 자세를.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 됐을 때는 그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가 딱 낮아지면서 그 마음의 자세가 낮아지고 나니까 전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전에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이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가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보이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마음이 낮아졌을 때 보는 것하고 보는 것이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황제로 느부갓네살 왕으로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하는 이야기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봅시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근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가 높아져 있을 때 다니엘 성경 4장 30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이때 높아졌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 바벨론, 이 큰 바벨론을 내가 건설했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서는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는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하면서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내가 했다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내가 이만큼 주님을 섬겼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만큼 했고 자, 내가 뭔가를 했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이 마음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처럼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갖는 마음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마음이 낮으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가하고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깨우쳐준 것, 하나님이 갖길 원하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 자, 성경 4장 35절 말씀을 봅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이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가 이 도성을 이루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는 어떤 이 마음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떨짐승처럼 떨짐승과 함께 가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면서 일곱 대를 지나서 무엇을 깨닫기까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32절인데 32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을 깨닫기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일곱 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기까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우쳐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 그걸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큰 도성을 건설하고 큰 권세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이건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내가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준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정확한 법칙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 그걸 누구에게 주느냐? 자,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은 누구에게 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을 찾으십시오. 2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누구에게 하나님 주시냐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냐?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마음과 합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러면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은 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반면에 하나님 마음과 합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아예 그 권세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까지도 다 빼앗아서 덜짐승처럼 되고 소처럼 풀을 먹는 미련한 자가 되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하나님이 그 지혜와 권세와 나라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이 사울 왕에게서도 하나님은 왕으로 주셨다가 그 왕의 위치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마음이 합하지 않은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느냐?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느냐? 하나님 마음과 합하지 않은 것이 과연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자, 하나님 마음과 합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오늘은 하나님 마음과 합하지 않는 사울왕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기한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 사무엘상 13장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자, 결국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다른 자며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울왕이 뭘 잘못했느냐. 자, 사무엘이 이레를 기다리라.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 7일을 기다리라고 해 기다리고 있는데, 7일이 됐는데,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고, 백성은 흩어지고, 자, 이제 블레셋 군대는, 곧 쳐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하여서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이게 뭐 그러기 잘못된 것이라고 이것 때문에 왕의 위치에서 버림을 받느냐는 거예요. 사울이 잔치를 벌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조건이 되냐는 거예요. 자, 이 사건 하나만 보면은 왜 사울왕이 버림을 받는지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사울왕은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13장에서 사울이 잘못을 했는데 15장에 가면은 또다시 사울이 잘못을 반복해서 또 다른 잘못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5장을 찾아보십시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울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사울이 근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근본 사울 왕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울은 지금 지극히 초보적인 이런 신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제사 드리는 신앙인 거예요. 이 제사 드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제사고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면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릴 예물을 가져오라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진 않았지만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긴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 양과 소의 좋은 걸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울왕의 마음에는 내가 주를 위하여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마음이고 느부갓네살 왕도 버림을 받았던 것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 뒤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처럼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나로 말미암았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는데,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았다,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이고 종교적인 것이고 결국 그 마음은 결국에 가면은 그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혈액형이 다른 피가 들어가면 그 피가 오히려 몸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주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로 말미암았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이 마음을 다 잡아먹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를 위했다는 이 마음이, 내가 교회를 위했다는 이 마음이 결국에 가면은 다 대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마음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마음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위한다고 위했는데 이것이 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베드로 생애 속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이걸 발견을 못하니까 여기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사울왕하고 베드로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주를 위한다는 이것이 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정확하게 발견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주를 위하려고 했죠. 베드로의 마음에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주를 위한다고 위했는데 이것이 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이런 일을 베드로가 16장에서 또 26장에서는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자, 베드로가 주를 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은 그냥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고 말았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남아서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가장 예수님을 대적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결국은 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인 줄을 깨닫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지켜지고 결국은 대적이 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위하는 것,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또 그것을 자기 뜻대로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며 주의 제자로서 능력을 행할 때 베드로의 마음에 나로 말미암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이제 능력 있는 베드로가 됐지만은 그 베드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하고 내 신앙심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자에게 주는데, 아,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나로 말미암았다, 내가 했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니면 나니까 그래도 이만큼 하지.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그런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나니까 당신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살지. 그런 이야기 하시죠?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남편들이요, 여러분 아내가 그런 말을 하죠? 예, 봐요. 확실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나니까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지. 아유, 나니까 이렇게 살지. 예, 참 교만한 소리입니다. 신앙으로 오면은요. 뭐 가정에서야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상관없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이게 가장 초보적인 그런 신앙인데 그 마음이 결국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대적이 되어져요.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그 마음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좀 되니까 내가 이만큼 주를 섬겼지. 그때 봐라,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 그래도 나는 그때 도망은 안 갔어. 그 말 못하도록 제일 크게 부인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나니까 이만큼 살지.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그게 대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에서는 그 마음이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을 선택할 때 사울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사울은 힘 있고 용맹 있는 자를 보면 불러 모았습니다. 아무도 다윗에게 기대를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습니다. 다윗 앞에 나오는 자들은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나 다윗과 함께하는 자를 보나 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유유상종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다윗을 보면 나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한 것처럼 다 주인에게서 도망온 종놈들만 거기 모여있는 거예요.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자들이 모여왔으니까요. 여러분 누가 봐도 다윗을 보면 나라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누가 봐도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의 나라가 오래 갈 것 같고 근데 왜 사울은 무너지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여러분 그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자에게 주기 때문에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리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다윗에게 주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가 봐도 압살롬이 왕이 될 것처럼 보였고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은 압살롬도 반역을 하고 대적을 하다 죽었고 아도니아도 반역을 하고 대적을 하다 죽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 지혜의 왕,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런 뛰어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합한 마음만 있으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자에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을 찾아보면은요.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창세기 9장을 놓고 사람들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장주현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영어 성경보다는 차라리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더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사람들은 킹제임스 버전 한국어판을 가지고 지금 한글 성경이 잘못됐고 킹제임스 한국어판이 제대로 번역이 된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혼돈을 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앞에 보면은 대한성서 공회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판권이 대한성서 공회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이 한 권 팔리면은 서점에서 팔리면은 이 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수익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저작권료가 주어지게 돼 있는데 개인에게로 가지 않아요. 이건 대한성서 공회로 들어가지만은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을 해서 팔면 그 사람에게로 저작권료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번역본을 왜 만들어냈느냐.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책 팔아먹으려고.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그 책을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판권으로 의해서 저작권료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책 팔아먹기 위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부인하는 사탄의 무리들인 거예요. 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양심 선언했잖아요. 보면은 거기 있다가 나오면서 이거 올바른 하나님 진리를 전하려고 이 번역본 이게 옳다고 한 것이 아니라 책 팔아먹고 저작권 받아먹으려고 한 거다 하고 양심 선언했잖아요. 보면 여러분 이 한국어 성경에 보면 진짜 영어 성경보다도 더 그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데 장준 선교사님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노아가 뭘, 노아가 하나님 눈속에 은혜를 발견했다가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대로 하자면 내 눈에 들었다 이 말은 지금도 이제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쓴대요. 보면은 물건을 사러 가서 옷을 보고 아, 저 옷 내 눈에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나로 말미암았다, 내가 했다는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조금도 맞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해야지 하나님 아닌 다른 데로 말미암았다는 건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만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인간이 뭔가 조금이라도 한 것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 마음과 합한 것이 아니라 자꾸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겠지. 아니, 뭔가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고 우리를 지켜주겠지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맞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합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번제와 다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자, 사무엘상 15장에 와서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결국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결국 이건 뭘 말하냐면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건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훨씬 더 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서는 이는 거육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왜 번제에 쓸 우양을 남겼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결국 이것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 자기 세계라는 것이 형성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사단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다른 세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생각을 넣어주면서 하나님과 다른 세계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서 그 실과를 따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은 내가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좋아 보인 거예요. 자,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렸고 자기 세계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대학을 다닐 때 자원봉사를 하러 갔대요. 그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어디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냐면은 이 좀 이제 전흥아들을 수용하는 그런 수용시설인데 거기에 이제 방학 때 자원봉사를 가서 뭘 했냐면은 무슨 일을 시키냐면은 벽돌을 좀 날라라고 하더래요. 그 아이들을 그 장애우들을 데리고 같이 일 시키면 일은 잘하니까 데리고 이제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알아서 일은 할 줄 모르고 시키는 일만 하니까 데리고 일을 하라 해서 이제 벽돌 나르는 일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나기가 나서 소낙비가 와서 비를 피했대요. 보면은. 그리고 비를 피했는데 뭘 가지러 갔다가 비가 와서 이제 비 안 맞는 피했는데 아이 그 전흥 아이들도 그 애들도 비를 피하고 이제 쉬고 있겠지 싶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혹시나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비가 오는데도 계속 벽돌을 나르고 있더래요. 왜냐? 걔네들은 자기 세계라는 게 없고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생각 하나 넣어주면은 벽돌 날라라 하면은 계속 벽돌 나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신앙이 왜 안 되느냐? 여러분 너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신앙을 바보 멍청이처럼 신앙을 해야 된다 말입니까? 아니요. 신앙은 내가 내 지혜를 제하고 내 경험을 제하고 내 판단을 제하고 내 생각을 제하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어설픈 내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제일 잘한다고 잘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약을 개발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부작용이라는 겁니다. 약을 실컷 개발해 놨는데 문제는 이 약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독일 약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발달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독일은 유대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임상 실험을 마음껏 한 거죠. 지금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임상 실험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제 동물에 대한 실험까지도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이 약을 개발했지만은 이 약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최첨단 그런 시설에서 여러 장비를 동원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이 지혜롭다면은 그 부작용까지도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먹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뭐 20년 뭐 30년 오랫동안 먹어도 괜찮았는데 어느 날 의료진들이 뭘 발견했냐면은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이 20년, 30년쯤 지나서 똑같은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부작용인 거죠. 혈압약을 오래 먹었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옛날 혈압약입니다.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 개발한 그 혈압약을 내가 이 혈압약이 잘 듣는다 해가지고 옛날에 개발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계속 먹어오니까 한 20년, 30년 뒤에 부작용이 일어나서 죽을 때 보니까 똑같은 병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 안전하다고 약을 개발해서 써봐야 진짜 이걸 사람이 먹어서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한다는 것, 주를 섬긴다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거기에도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23절에서 사울왕에게 이야기한 것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내 어떤 좋은 생각도 여기에는 부작용이 있어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아무리 주를 위하고 주를 섬기고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가져도 여기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말씀들,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게 말씀을 주고 교회에 어떤 영적인 인도를 주고 이 말씀을 줄 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거기에 내 생각이 더해지는 것하고 차이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생각이라도, 사울은 내가 주님을 위하면 그게 뭐가 잘못되었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을 더 믿었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사울의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사울왕이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나라가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때 이렇게 했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렇게 했고, 아말렉을 침몰할 때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이나마 이렇게 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야. 이런 부작용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할 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려는 생각이라고, 이건 좋은 생각이라 그냥 무조건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여기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해야지 내 나름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멍청해 보여도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게 가장 좋은 길이고 복된 길인 거예요. 오늘 리자매 간증한 것처럼 옛날에 교회 밖에서 자기가 가난해서 하지 못했던 것, 형편이 어려워서 못했던 것,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시더라. 여러분, 내 인간의 지혜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따라서 함께 하다 보면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게 모든 걸 더해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날은 우리 젊은 장년들이 모처럼 모여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길래 젊은 장년들에게 준 미션이 있었습니다. 일거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동안 연결되었던 사람들 자료를 다, 집회 한 번이라도 왔던 분들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분들에게 교회 소식도 알리고 또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전도할 건지 그 일들을 좀 맡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시켜놨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그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꿀벌들에게는 꽃에 찾아가서 꿀을 먹으면 생명을 수정하는 일을 하게 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을 수정하는 복음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꿀을 주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난 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는 동안, 주를 위하는 동안 다 얻도록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국에 링컨 학교가 있는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을 각 링컨마다 다 원래 모집을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모집이 잘 안 됐죠. 외부에서도 아이들을 맡기고 싶은데 학부형들이 와서 기숙사 보고는 시설 보고는 그냥 돌아간대요. 근데 우리가 대덕수양간에 별도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정원 초과잖아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놓으면은 많은 외부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올 텐데 그래서 우리가 각 지방마다 건물을 알아보고 거기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기숙사가 다 있는 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대학교, 문 닫는 대학교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가 문을 닫고 나면 그 건물이 경매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의 뭐 헐값에 그 건물을 살 수가 있어요. 땅과 건물을. 그건 이제 학교 법인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뭐 아파트 업자가 땅이 넓으니까 사서 그걸 헐고 아파트를 이렇게 못해요. 학교 용지이기 때문에 딴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대덕학교처럼 학교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용도가 돼 우리만 아마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전국에 이렇게 기숙사가 있는 제대로 된 학교들이 다 세워질 겁니다. 보면. 그러면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학부형들은 뭔가 제대로 교육에 대해서 아는 학부형들은 아이들 보낼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 보내기가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여중생 대부분이 뭐 담배를 피우는 그게 이제는 뭐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벌써 제 딸이 대학생인데 제 딸이 중학교 다닐 때 이미 자기 반에 90%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더라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그 담배 연기가 얼마나 많은지 복도로 담배 연기가 새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학교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외국 학교들은 학교에서 핸드폰만 사용해도 정학을 당해요. 담배를 피면 퇴학을 당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 인권을 위한답시고 학교가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울 수 있고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학교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학교, 가장 이상적인 학교.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굿뉴스코 해외 봉사 가는 것도 우리는 우리 대학을 세우고 또 사이버 대학을 하면서 단기 선교를 1년 가는 것에 2년 정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은 사이버를 통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이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겠죠. 왜? 2년 정도 지나면은 그 나라 언어를 완벽하게 배우니까요. 또 지금 중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 아이들 발음이 완벽하게 원어민 발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나,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설계하느냐, 내가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이 복음을 위하는 이 길을 따라서 하나하나 가보면 하나님은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어서 나로 말미암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지혜를 제하여 버릴 테니까 네가 어떤 삶을 사나 보자 하니까 그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혜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러분 다윗이 그냥 쫓겨 도망다니는 예전에 목동이었고 쫓겨 도망다니는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 생각을 제하고 내 판단을 제하고 내 계획을 제하고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 내게 주어지면 사울왕처럼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합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내 삶을, 내 인생을 다윗과 같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요셉과 같이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구나,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이 신앙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님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그 마음이 되어지고 말씀과 내 마음이 합하여지는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하나 높아지니까 나로 말미암았다는 마음을 갖고 사울왕 하나님 마음과 마음을 떠나서 마음이 높아지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걸 자꾸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어진다면 또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회개했을 때, 거기서 돌이켜졌을 때 주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역사되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걸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나로 말미암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한 건 주를 부인하고 주를 대적하고 주를 떠난 것밖에 없었는데 주의 약속이, 주님의 계획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주로 말미암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베드로처럼 마음이 돌이켜져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마음껏 일을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우리로 말미암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그것을 자기 뜻대로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알기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들짐승처럼 되었는데 하나님, 사울왕의 마음에 끝까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아니했는데 그는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 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마음에서 회개되지 아니하고 버림을 받았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에 그 마음이 버려지면서 너무나 귀하게 주의 일에 쓰임을 받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우리 인간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고 나로 말미암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지극히 높으신 자가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 지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내 능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어느 것 하나 나로 말미암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가 주의 일하심에 주님 주시는 것에 기대와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주와 합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껏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뭔가 했다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대로 일하는 하나님이신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